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사야 다음 책인 예레미야서를 개관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큰 숲 보기 25번째 시간인데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뚝심을 잃지 않고 잘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는 다른 책들을 읽는 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책들은 그래도 대부분 이제 이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는데 예레미야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4년째 되는 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해를 딱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서 설명을 쭉 해오고 그 다음에 또 여호야김 4년째 또 그 앞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하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읽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몇 가지 큰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 중에서 새 언약이라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그 주제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문학 평론도 하시면서 또 사역을 신실하게 잘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강연을 제가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인용하는 그 부분을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분의 또 설명도 더해줬고요. 또 그분의 설명에다 또 저의 설명도 더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이데거라는 그 현대 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인간은 세상에 청탁 없이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보통 하는 내동댕이 친다라는 말보다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철학적인 용어를 만들어서 이제 thrownness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올 때 누구와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맺고 오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세상에서 사는 삶이 참 힘들다라는 거죠. 왜 힘드냐 하면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또 선택을 내려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보장도 없는데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하니까 그것이 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또 선택하면 거기다 책임까지 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은 불안을 기저에 깔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인간이 내동댕이 쳐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이 실제 모습, 이 불안하고 그리고 이 힘든 불안을 넘어서 또 분노하게 되는 그런 그 삶의 그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존으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더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국가의 패망이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바벨론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맹국들 주변에 있는 그 친구였던 국가들이 다 돌아서서 자기들을 이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겨누고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 무서운 그 무기들이 지금 닥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때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다라면서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안하잖아요. 세상이 그토록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 나라 전체가 지금 이제 풍전등화 앞에 있는 그런 지경에서 그 위기를 생각할 때 그 목숨이 이제 빼앗겨지는 것이고 나라가 전체가 다 패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유산도 다 정말 그야말로 파괴되는 것인 그런 그 앞을 바로 바라보면서 그 불안이라는 것은 좀 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실제로 내게 일어나는 그런 나쁜 일의 그 크기보다도 그 우리 마음의 불안이 그것을 증폭시켜서 그 증폭된 그 마음의 고통이 아마 더 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좌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레 그것을 다 놔버리게 되는 그런 그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지금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피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 몸소 그 패망의 시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500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항상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BC 1000년 정도가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된 때는 922년 남북으로 분열되었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죠. 그 다음에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죠. 그런 다음에 70년 정도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귀환하고 또 2차 귀환하고 해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획을 긋는 사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지금 저 앞에 보시면은 그 패망 바벨론에게 망하는 586년을 끼고 BC 627년부터 584년 그 패망 직후까지 이제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586년에서 536년까지는 이제 포로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그 자신의 그 패망 그 나라의 패망이 자기 몸에 그냥 확연하게 느끼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땅이 다 빼앗기고요. 문화 유산 다 찬탈되고요. 주권도 이제 남의 나라의 것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패망을 바로 앞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차원의 말씀과 또 일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줄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 소명의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이제 장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세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믿겨지지 않는 말씀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한번 딱 판을 싹 쓸어버리고 그에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1장 10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불안하고 예민하고 지금 막 그런 사람들에게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할 거다 이런 말은 그 뒤에 아무리 좋은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얼마나 거스르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죠. 지금 위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부수고 파괴한다고? 이런 말을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소명이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그는 많은 배척을 당했고 공격도 당했고 죽임도 당할 뻔했습니다. 그 모욕과 공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동족 친지 또 친구들에게 당하는 그런 그 수모와 배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장 2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지만요.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금속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풀무불로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무쇠 같고 완악하고 썩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과격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괴로웠다라는 거죠. 자기의 그 괴로운 또 갈등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 깊이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못해 먹겠다고 막 대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속이시는 자라고 막 그렇게 대들었죠. 그렇게 울부짖었던 선지자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참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실까요? 이렇게 힘든 말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 증거냐를 따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목회의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유익을 얻고 그 우리의 공동체의 역사에 즐거운 기억으로 남기고 하는 그런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 그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목양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최우선적인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가 이제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허물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그들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던 다윗의 언약입니다. 남유다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의 언약, 이것은 그야말로 최상위에 있는 보물과도 같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물라고 하세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왕국을 영원히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왕국을 영원히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뭐 그야말로 중요한 약속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국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가장 최상위의 축복을 누렸고 최고조의 상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이웃 나라에도 정말 가장 선한 영향력을 그 막대하게 끼쳤기 때문에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그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제국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쾌거를 이루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의 별을 그들의 국기에다가 그려놓고 다윗 왕국이 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다윗의 왕국이 재현되는 것을 민족적인 자기들만의 유산으로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들에게 약속된 다윗의 왕국은 제가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새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리와도 같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미 들어온 예수를 믿고 들어온 예수님의 나라를 예레미야는 암시하고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무척 소중해요. 다윗 언약 자체 내용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민족주의 중심으로 곡해된 그들의 그 주장을 무너뜨려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의식이 깨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 즉 이제 먼 훗날에 올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예언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다윗 언약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측면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를 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입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훼파되었죠. 그들에게 성전 너무 중요했죠. 국가 전체가 다 종교적인 나라니까. 그런데 그 종교적인 나라로서의 가장 큰 심볼은 뭐냐 하면 성전이죠. 우리나라가 뭐 동대문, 남대문 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훨씬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그 나라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자기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죠.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훼파될 수 없죠. 그러면 그 훼파되지 않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백성들은 또한 안전한 것이죠. 자기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레미야의 도전은 이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그 때가 되어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지금 이것입니다. 지난주 이사야서를 보실 때의 맥락과 비슷하죠.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했던 이유는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단지 일시적인 의미로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건물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건물 자체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로 생각하면 좀 믿겨지지 않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과 결탁시켜 보면은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거하시는 그러한 때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거하시는 때는 언제이죠?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건물로서가 아니 보이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임 속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람들은 그 건물이라는 그 방해물 때문에 내다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새 일은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전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떠한 신앙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줄이면 다윗 언약과 성전의 참 의미를 다시 심고 세우기 위해서 민족의 시련이라는 역사적인 일들이 지금 허용되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확신했던 거죠. 이것은 진정한 개혁이죠. 외관상 개혁이 아닌 그런 깊은 근본적인 개혁이죠. 뭐 법을 하나 더 만들고 법을 하나 더 빼고 뭐 그런 개혁이 아닌 거죠. 완전히 사람을 내면의 심지부터 바꾸어 보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개혁이 서려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시내산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옛 언약의 중심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그것으로부터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이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잘 살아내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백성들은 맺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에는 이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 30장에서 31장까지 아주 길게 나오지만 그래서 간략하게 31장 23절부터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때 다시 심고 세우실 것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뽑고 부수고 무너뜨리셨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심고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으신 부분이에요. 33절과 34절.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슴 속에 넣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마음의 이 비 위에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었죠? 돌판에 새겨졌었죠. 이것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가슴 속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감동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천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주님을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이가 아주 어린 자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자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허물을 용서받는다.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새 언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내용적인 측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옛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받는 방식.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말씀을 받는 방식,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방식이. 그래서 말씀이 먼저 어떻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후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들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무엇에 초점을 기울이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를 조금 부연 설명을 붙여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준다라는 말씀이었죠. 자, 마음에 새겨주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성품에 도전이 있게 하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울림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안목에 변을 아 내가 이걸 잘못 봤구나 하게끔 스스로 깨닫게끔 안목에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모든 것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감동받지 않고는 안 변하거든요. 그냥 해라 말라 이런 말로에서는 절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건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지만 감동을 받아서 이건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사실 뭐 자기에게 이렇게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안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싫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감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시작하셨는데 1편 봐도 뭐 1편은 보통 이제 뭐 인트로덕션이니까요. 드라마 전공한 실력이 나오네요. 2편부터 봤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3편도 봤는데 감동받을 뭐 어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4편째, 5편째 보고 싶으신가요? 안 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싶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냥. 뭐 이유는 뭐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안에 내면에 새겨져서 감동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구나. 내 고집만 부릴 게 아니구나. 지금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는 이 포뮬러, 그러니까 공식과도 같은 이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비춰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들은 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꿈이세요. 꿈.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을 떠난 인간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주님을 떠났잖아요. 떠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려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만도 안 될 겁니다. 망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뭐 인구 조사를 제가 통계를 좀 보면 더 좋겠는데 하여튼 100만. 그런데 오늘날 세계 인구 75억 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면서 이런 예배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75억 중에 33%입니다. 그러면 33%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죠.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교회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하신대.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는 거 그런 거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래. 그게 복음이라고 그들은 얘기해. 이렇게 다 알아요. 다 알죠. 교회 가면 뭐 배우는지 다 압니다.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뭐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들도 벌써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더 치열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훨씬 더 지금 현재보다 내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내면의 싸움이 치열해야 하고 그것은 뭐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가꾸고 나를 더 정화시키고 나를 더 정결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 내면의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뚜렷한 특징은 뭐죠?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거죠.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걸 자꾸 내 쪽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쪽에서 생각하면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난 죄가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 지난번 노진준 목사님 오셔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죠? 기억나시죠? 네. 감사해요. 네, 인정해 주셔서. 네. 내 쪽에서 깨끗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짓던지 간에 그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 죄를 불문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나에게 나오는 자들을 내가 받아줄 거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면 나의 오염된 죄, 마음속 깊이 숨겨졌던 죄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니까 주님과 주님이 받아주신 그 삶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내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것에 힘 입어서 나의 삶이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게 된다. 새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유업의 세계이고 이런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건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도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새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새 일의 구체적인 것은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때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미리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그 사람에게 새 일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는 내가 뭔가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임재를 그리워하며 그것을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다. 이것이 가장 어떤 보물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그런 삶의 방식이다. 이것은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인생을 가꾸어 갈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나는 믿고 따라갈 것이다. 신앙이죠. 믿고 바라보는 삶.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새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제 자꾸 찾아야 되겠죠.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자꾸 고민하셔야 됩니다. 답은 뭐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답의 진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였어? 그렇게 들리시면은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와, 그거였어? 그러면 만나신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그 뉘앙스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네, 이거 참 그렇죠. 그러면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또 새 삶을 위한 준비가 끝나고 돌아오면, 귀환하면 이런 삶에 초점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 언약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원하셨, 귀환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원하셨던 게 무언가? 너희들 더 강해져야 된다. 더 착해져야 된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새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마음에 새겨주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나의 꿈을 같이 실현해 가기를 원한다. 이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죄 용서함을 받고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깊이 깨우쳐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이렇게 사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언약의 나라이죠. 우리에게 무슨 성취를 하라고, 우리의 뭐 일을 시작했으면 끝마치라고 그런 거 강요하거나 종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성취감도 느끼고 서로에게 격려도 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일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봉사한다라고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라. 죄 용서받았다라는 그 누림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찾아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포로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잠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시건터울도 몇십 년의 터울을 두고 그리고 자각과 말씀에 대한 자각과 부흥이 일어났지만 이내 곧 식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토록 소중한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형식화한 그 작업 때문에 망한 거죠. 정말 우리가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죠. 나는 자기 나름대로 자꾸 말씀을 형식화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비난은 안 할지라도 남은. 그러니까 자꾸 자기 틀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자기 틀을 확 주장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거나 오늘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은 꼭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죠. 어떻게 이 실패를 전복시키셨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죠. 그 민족 속으로 깊이 찾아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네 가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 내용을 충실하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죠. 그죠? 이루어 내셨어요. 이루어 내셨으므로 새 언약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유대인들이 반복했던 그 오류를 겪을 그 위험성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그야말로 정직하게 따라가겠다라는 바로 그 일념이죠. 그 믿음. 예수님께 이 새 언약의 성취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건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인간 그냥 놔두면 종교적인 그런 존재들밖에 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외관상의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들은 이 새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해서 제가 매일 성찬 때마다 읽어드리는 말씀을 하시죠. 포도주를 손으로 들어 올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내 피로 완성하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바로 새 언약의 이 완성을, 예레미야가 말한 이 새 언약의 완성을 예수님의 보혈에서 보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성찬식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새 언약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가? 그것이죠, 그거. 예레미야가 전한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즉,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망시킨 후에 심고 세우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꿈꾸시는 새 언약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볼 때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삶 속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절절해야 하고요. 그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들도 유대인의 오류와 같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도우시고 새 언약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내동댕이 쳐져진 것 같은 삶을 극복하는 길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